하나님, 어제로 우리의 삶을 마감하지 아니하시고 새 하루를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새 기회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기회를 헛되이 사용하지 않기를 원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를 귀하게 여기며 맡겨주신 사명 다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오늘 이 하루 내 입술의 말들을 온전케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내가 아무리 신경 쓰고 말한다 해도 늘 우리에게는 실수가 있습니다. 내 의도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내 말이 해석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술의 말을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의식과 생각과 말이 담아내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선하고 따뜻하며 공감하고 배려하는 말을 한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들으며 내 입술의 말을 변화시켜 가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내 입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이 하나님을 닮은 말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대로 이 땅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역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이 내 입술의 말도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담긴 모든 말이 주님께서 받으시며 주님을 드러낼 만한 거룩한 말, 의미 있는 말, 또렷한 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누구의 돌봄도 받지 못한 채 외로움에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잘못을 대신 지고 살아야 하는 소년, 소녀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깨진 것도 힘든데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덮쳐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고 낙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천진난만하게 뛰어놀아도 부족한 나이에 삶의 무게에 짓눌려 비전이나 꿈조차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소년소녀 가장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토록 사랑해서 키운 자녀들에게 외면받아 외롭게 삶의 마지막을 보내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뿔뿔이 흩어져 어떻게 사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가슴 아픈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면 참 좋겠습니다. 모든 메인 것들을 풀고 막힌 것들을 뚫으며 삶의 멍에를 부숴버리는 주님의 그 사랑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구합니다. 그들의 삶이 회복되며 육신과 생각, 마음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목표를 발견하며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평화와 회복, 해방과 자유의 역사가 있는 그와 같은 삶을 그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소망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가정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의 구성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며 무엇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르는 가정, 날마다 찬양이 끊이지 않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소망교회를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가 진정 이 땅의 소망이 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여전히 신음하며 아파하는 이웃들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 시대에 주시는 교회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마침내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 중인 모든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암으로 고생하는 이의 몸의 암세포는 사라지게 하시고 좋지 않은 모든 수치들도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방사선 치료를 받다 이번에는 다시 동원으로 항암 치료를 시작하는 은퇴 집사님이 있습니다. 치료를 시작하여 힘겨워하던 중에 온 가족이 코로나 확진으로 또한 주변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게 되어 가족들도 구역 식구들도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거친 광야로 내몰린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치료의 기회가 끊기지 않게 하시고 먹는 음식과 약물과 쉼을 통해 하나님의 치료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뎀 나무 아래서 회복하여 다시 일어나게 하신 그 은혜가 이 가정에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 강건하여지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두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두고아 여인이 왕께 아뢸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을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두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들어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평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권속 없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정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내 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빌령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책을 베푸사 하나님께 버린 자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로누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와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모든 일을 다 아시니라 하니라. 오늘 말씀은 좀 긴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이제 도망을 하였고 또 다윗 왕은 또 압살롬에 대한 또 생각도 또 미련도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3년이 이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마음도 조금씩 다시 살아났을 것이고 또 아마도 성경의 이야기 흐름을 보면 이 압살롬이 참 잘난 또 멋진 그런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사람들의 관심도 많이 받았던 또 왕이 될 만한 제목으로 여겨졌던 그런 왕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귀한 왕자가 압살롬이 그 큰 형이죠 암논을 이제 살해하고 도망을 간지 3년이 이제 흘렀습니다. 그런데 왕이 아들을 이제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제 어떻게 압살롬을 다시 왕궁으로 불러오도록 하는지 또 이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쭉 읽어보았습니다만은 이 본문 내용이 이 개역 개정판이 조금 어렵게 번역이 된 부분들이 몇 구절이 있어서 우리가 완전히 이 내용이 잘게 한번 읽을 때는 잘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을 알고. 이제 처음 오는 1절과 20절, 이제 19절, 20절에 이제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압은 장군이죠. 그리고 용맹한 장군이고 다윗과 늘 함께했던 어찌 보면 다윗의 2인자였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모든 권력과 또 군사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또 다윗에게는 매우 중요한 귀한 충신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아들을 내어보내고 압살롬을 내어보내고 압살롬에게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것을 요압이 이제 알아차린 거죠. 가까이 있는 이 요압이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압살롬을 데려오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라는 사실을 이제 측근으로서 자세히 이제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이제 어떻게 향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던 이 충신 요압은 이제 그 다윗을 설득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또 알고 있으니까 그러하여금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의 나름대로의 계책을 꾸몄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2절에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읽습니다.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3절입니다.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2절과 3절을 보면 드고아에 있는 한 여인을 찾았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지금 요압이 특별하게 찾은 인물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용된 이 지혜로운이라는 표현은 앞서 요나답의 경우에 사용되었던 똑같은 단어인데 그곳에서는 교활하다 라는 말로 그렇게 또 표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교활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지혜롭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대목에서는 우리 번역이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아마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이 여인이 어떤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에서 교활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지혜롭다는 말로 번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학함이라는 단어는 둘 다 가능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요압이 그에게 이렇게 이렇게 말하라고 자세하게 그 입에 해야 할 말을 이제 알려주었습니다. 어떤 말을 알려주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이제 생략되었기 때문에 4절부터 이제 왕을 만나서 이 여인이 하는 내용을 보면 요압이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드고아의 여인이 왕을 찾아와서 왕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4절, 5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을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입니다. 남편은 죽고. 여기 보면 이제 다윗 왕이 종종 그 백성들을 위해서 심판하는, 판단하는, 재판하는 일들을 했던 것 같죠. 왕의 직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왕께 나와서 아뢰고 또 억울한 일을 또 풀고 또 문제를 풀어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아마 왕은 다윗 왕은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드고아 여인이 지금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과부이고 남편은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그의 사정을 말하는데 6절 말씀입니다.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이제 하나의 자신의 이야기처럼 지금 이야기를 꾸려가고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의 비유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 남편은 죽었다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아들을 생산할 수 없다라는 의미겠습니다. 남편의 아들을 생산할 수 없고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아들은 딱 둘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이미 이제 한정적으로 말을 한 후에 아들 둘이 있었는데 남편이 죽었고 아들 둘이 남아 있었는데 그들이 들에서 싸웠는데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였습니다. 여기서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하는 비유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암논과 그리고 압살롬에게 있어서 분명히 그 다말과 관련해서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을 텐데 그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던 다윗에 대한 어떤 책망도 이 말씀 속에 살짝 스며들어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에 한 아이가 결국 다른 아이를 쳐 죽였다. 왜 그렇게 쳐 죽일 때까지 그렇게 될 때까지 그만 아무도 말리지 못했는가? 다윗은 무엇을 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압살롬이 그렇게 억울하게 자신의 누이가 그렇게 억울하게 당한 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2년여 동안 그렇게 원수를 갚으려고 하다가 죽이는 데까지 아버지는 뭐 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 듯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전혀 그런 내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어서 한 아이가 한 아이를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은 아버지 아래는 이제 한 아이만 남은 것입니다. 어머니에게도 이제 아들이 하나만 남은 셈이 되었습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요정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가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예, 이제 살인자가 된 아들을 내놓아라. 가족들이 와서 그 아이를 살인자니까 죽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자가 되는 것을 끊겠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기는 남편이 남겨놓은 두 아이를 모두 다 잃게 되는 셈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나는 또 나의 남편은 아무도 이 땅에 남겨둘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참으로 가련한 힘든 이야기를 지금 다윗왕에게 앞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왕은 그저 일반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재판을 하듯이 이제 이야기를 답변을 했죠. 8절 말씀입니다.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판결문은 나중에 내가 보내마 돌아가라 알았다 라고 하는 정도의 아주 그냥 일반적인 지금 대답을 왕이 했습니다. 사정이 그러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판단해서 너에게 명령을 내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여기까지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저 문제 해결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드고와 여인은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조금 더 왕에게 말할 기회를 얻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10절까지입니다.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화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니라. 9절에서 드고와 여인은 왕께서 어떤 결정을 하시든지 그것은 왕께 허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어떤 결정을 하셔도 달게 받겠습니다. 또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말하자 왕이 다시 말합니다. 네게 말하는 자, 다시 말하면 너에게 그렇게 괴롭게 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나에게 데려와라.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내가 분명하게 해두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억울하고 힘들어하는 이 여인에게 소원을 지금 이제 수리해 주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이 문제는 그렇게 명령을 해서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을 못도록 하고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친족들을 이제 말려주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로 결론을 내려준 것입니다. 자, 그러자 11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여기서 조금 더 여인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그 귀찮게 하는 사람들을 내가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인은 조금 더 나가서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생명을 죽이는 일을 이제 멈추게 해 주십시오. 내 아들이 죽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다윗왕은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아들이 살 거다, 아들은 죽지 않는다, 머리카락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이 아들이 살 것을 이제 명령으로 내리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제 뒤에 우리가 읽으면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오늘은 아니지만 이 그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아주 아름다웠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나중에 이제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하면서 또 다시 이제 그 구태타죠. 반역을 일으키면서 결국은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은 압살롬이 쫓겨가다가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리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은 이 왕이 지금 그 아들을 그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나오는 아들은 이제 이 여인의 아들이죠. 그래서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리지 아니하고 그가 생존할 수 있게 완전히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지금 다윗은 압살롬에 대해서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이 다윗의 마음이 이제 나중에 이것이 압살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내가 압살롬을 용서할 것이고 압살롬의 머리카락 하나도 내가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그가 온전히 완전하게 살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용서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다윗 왕은 압살롬을 완전히 용서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를 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압살롬이 다시 반역을 하게 되면서 그렇게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왕의 그 호의를 결국은 이제 도리어 거꾸로 반역으로 갚으면서 결국 머리카락에 걸리면서 그가 죽게 되는 아주 그 아이러니라 그럴까요? 이 머리카락을 가지고 이게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 이 이야기의 흐름이 참 흥미롭게 또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이 지금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다윗 왕은 지금 그 여인의 아들의 머리카락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지켜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여기까지 이르자 여인은 이제 드디어 자기 자신이 말하고자 싶었던 또 요압이 그에게 입에 넣어주었던 그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12절에서 이제 여인은 내가 한 말씀만 더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13절에서 그가 이제 하고 싶었던 말을 이제 합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내 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 부분이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번역 자체가. 그래서 제가 한번 새 번역으로 한번 이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처럼 그릇된 일을 하셨습니까?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친아들인 왕자님이 이 나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지금까지 이 종에게 말씀하신 것과는 다릅니다. 임금님께서는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왕자님을 부르지 아니하셨으니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새번역은 번역을 했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어찌하여 왕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일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왕의 생각이 만약에 그렇다면 똑같은 백성으로서 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아들을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살려주신다면 당신의 아들도 그런 방식으로 살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4절에서 그것을 조금 더 깊이 이제 이어갑니다. 14절을 읽습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고 항상 방법을 찾아서 그들이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여인은 다윗에게 아들을 이제 살려야 된다, 아들을 돌아오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간청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들은 이 왕이 이제 눈치를 챘습니다. 이 여인에게 말하죠. 네가 말한 이것이 다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솔직하게 이야기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여인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이제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요압이 나의 입에 그것을 담아주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죠. 그리고 다시 20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지혜로우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라고 그렇게 왕을 다시 추켜 세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은 요압으로부터 신하로부터 이와 같은 마음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아들을 이제 돌아오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신하들의 마음 또 요압의 마음이 이제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이제 다윗은 아들을 이제 용납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용납을 하게 되고 다음 시간에 압살롬을 돌아오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윗은 이제 아들을 다시 이제 받아들이고 압살롬을 다시 용서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흐름은 그저 단순하게 다윗 왕의 마음을 흔들어서 한 여인을 통해서 압살롬을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내용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함의하고 있는 바는 다윗이 압살롬을 무한한 사랑으로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에게 그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이제 떨어지지 않도록 완전히 내가 너를 이제 용서하고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의미가 이 안에 이 이야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무한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제 아들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잊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따라서 처벌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되고 우리의 모든 죄들이 다 낱낱이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자기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또 받아주셨다.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이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냥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야기로 다시 바꾸어서 오늘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미들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